제9장 사람의 거역의 표현들 첫 번째. 사람의 배역은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표현됩니까? 첫째는 말에서, 둘째는 이유에서, 셋째는 마음의 뜻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역에서 구출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역을 참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말.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유다서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은 마음의 출구임. 사람이 거역적이면 그의 말에서 거역이 나타나고 곧 그의 입에서 거역하는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권위를 알려면 반드시 먼저 권위를 만나야 하고 권위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순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복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의 기초가 그 안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가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이 순종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말이라면 말을 하기 전에 그 생각만으로도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수에 넘은 것을 알게 되고 속에 저지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함부로 거역의 말을 하고도 속에 저지함이 없다면 이 사람은 권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역적인 말을 하는 것이 거역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권위를 거스를 때 즉시 혀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사람 앞에서는 예라 하나 등 뒤에서는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이 없지만 돌아서면 입안이 온갖 말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듯 입은 거역하는 데 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배역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만 섬기며 외적으로만 순복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순복은 외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순복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입으로 순복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의 순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의로 자신의 말을 덧붙임.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시험을 받을 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권위를 안다면 감히 말을 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첨가한 것입니다. 무릇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빼는 것은 그가 아직 권위를 만나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분명 배역적이며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말을 전달하도록 한 사람을 대표로 어느 곳에 파견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는 전해야 할 말을 명심하고 감히 어떤 말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매일 하나님의 낯을 보았지만 권위를 몰랐기 때문에 몇 마디를 더하나 빼나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상전을 섬기는 하인도 임의로 상전의 말에 무엇을 추가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임의로 말한다면 이는 그가 배역적인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패를 퍼뜨림. 또 노아의 아들 함의 행동을 봅시다. 그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샘과 야벳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권위가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함이 기회를 틈타서 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낸 것은 그가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평상시는 억누르고 억지로 순복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잘못을 발견한 후 그것을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사람을 비평하고 남의 지붕을 뜯고 폭로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은 사랑이 없을 뿐더러 순복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배역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회방함.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대해 회방할 때 가정 문제를 주님의 일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모세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다만 그의 조력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불순종 또한 말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권위를 안다면 우리의 입은 닫혀질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위를 만나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리암의 말은 그렇게 지나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회방이라고 하십니다. 빙산은 그 일각만 수면에 드러나고 대부분은 물 아래 감추어져 있듯이 그들에게는 아마도 하지 못한 많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속에 거역의 영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거역은 말에서 표현됩니다. 거역적인 말은 중하든 가볍든 모두 그에게 거역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라당은 모세를 공격함.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당과 250명의 족장의 배역은 더욱 말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말하였고 심지어 모세를 공개적으로 회방했습니다. 미리암은 회방을 했으나 스스로를 어느 정도 제한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라당은 조금의 자제함도 없이 홍수가 범람하듯 모든 것을 완전히 토해냈습니다. 배역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수치심이 있다면 배역해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제한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풀어진 사람에게는 음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심지어 음부의 문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회방했을 뿐 아니라 정면으로 공격한 그들의 배역은 모세가 땅에 엎드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분수를 모른다. 너희는 왜 여호와의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는 너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는 분수에 지나쳤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만 듣고 대표 권위를 듣지 않는 것이 배역의 원칙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권위에 순복한다면 분명 자기 입을 제어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사도이자 선지자였던 그는 선지자의 위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한면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는 즉시 부드럽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그의 말에 신중했고 또 그의 입을 엄격히 제어했는가. 배역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과 관계된 사람의 배역은 특별히 육체를 따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은 먼저 육체와 정욕을 말하고 그 다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은 회방, 곧 배역의 말에서 표현됩니다. 어떤 부류 사람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며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왕래합니다. 배역적인 사람은 항상 육체를 조차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러운 정욕을 행하는 자들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를 좇는 것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제넘고 완고하며 두려움 없이 존엄한 자를 회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며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입에는 회방하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 통회하고 뉘우칠 것입니다. 천사는 한때 주관하는 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감히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감히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의 위치를 떠난 불법의 영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 하면서 회방하는 말로 다른 이들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기도 가운데에서도 회방의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합당한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사탄의 능력은 불법 위에 세워진 것이지만 천사들은 자기 위치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본으로 삼아 하늘의 천사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더욱 그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잃는 데에는 오직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이고 둘째는 자기 위에 있는 자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비방할 때 한 번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마음속으로만 거스르고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리 많이 능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의 결과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생각과 행위는 똑같은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만 있어도 곧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날에 당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말과 생각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면 덮을 수 있겠지만 일단 말을 해버리면 모든 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불순종은 공개적으로 말한 것보다 조금 낫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입으로 세어버리는 것이 행위로 세어버리는 것보다 적지 않습니다. 사실 입에서 세어버리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배역적인 모든 사람은 다 입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에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면 어떤 일에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엄중한 말로 배역한 사람을 책망하신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을 다시 보기로 합시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엄중한 말입니다. 이보다 더 엄중하게 책망한 곳은 없습니다. 왜 짐승 같다고 책망했습니까? 이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전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회방은 가장 중한 죄입니다. 입으로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입이 제어를 받고 감히 존귀한 자를 회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죄의 느낌이 있게 되듯이 일단 권위를 만지면 속에 권위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어려움은 자주 회방의 말로 야기됨. 교회의 하나와 능력은 사람의 부주의한 말로 훼손됩니다. 내 생각에 오늘날 교회에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악한 말에 기인한 것이며 극소수의 문제만이 참된 의미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의 죄의 대부분이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방하는 말을 멈춘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방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끝내야 합니다.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을 낼 수 없습니다. 한 입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또 회방의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우리 입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입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두사 우리에게서 회방하는 말과 생각을 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회방의 말이 오늘 이후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 바랍니다. 이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케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회방의 말은 이유에서 나온 것임. 사람의 배역은 말과 이유 그리고 생각 안에서 표현됩니다. 만일 사람이 권위를 모른다면 회방하는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타당한 이유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함은 노아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를 비방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었고 또 비방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권위에 순복하고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은 이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또 고라당 및 250인의 족장들은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데 어찌 너희는 스스로 높이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역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방하는 말은 종종 타당한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말에는 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지 않았고 또한 밭과 포도원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다며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단지 그들의 눈을 가렸으며 모세에게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이 뜻은 그들의 눈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할수록 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생각할수록 이유는 더 많아집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유를 따지며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이유를 따지며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유에서 구출된 우리는 참으로 장님처럼 이유를 따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유에 근거합니까? 권위에 근거합니까? 많은 이들이 주님의 빛비춤을 얻을 때 그들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빛이 비칠 때 모든 이유가 없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얻을 때 그는 참으로 눈이 멀어서 다시는 이유를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눈을 뽑아버리지는 않았지만 눈 없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질 만한 많은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복했기 때문에 모든 이유를 초월했습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눈이 멀어져 이유를 따지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음 속에서 이유를 따지는 것이 배역의 첫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유를 철저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 의해 이유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조만간 그의 입에서 회방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이유를 따지는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본래 이성에 속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이유를 논하지 않기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주를 믿지 않을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계속 이유를 말해왔습니다. 우리 생활의 근본적인 원리가 이유를 따지는 것일진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유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죽음에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 곧 이유 안에 사는 부류와 권위 아래 사는 부류가 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어느 부류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고려해보고 이유가 충분하면 순복하고 충분치 않으면 순복치 않습니까? 아,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표현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는 자기의 일을 분별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까지도 자기의 이유에 맞고 자신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야 하는가까지도 판단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원칙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직 순복만 있을 뿐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섞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순복을 배우려 한다면 반드시 이유를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살거나 아니면 이유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분은 이유를 조금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모욕당함과 매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는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순복할 책임만을 지시고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권위 아래 사는 것은 얼마나 단순한지, 그러나 이유를 따지며 사는 것은 얼마나 복잡한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파는 단순한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권위 아래에 살수록 그의 삶은 더 단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말하지 않으심.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만이 택함을 받았으며 또 것도 모든 이삭의 자손이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만이 택함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럴진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실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간사한 야곱을 사랑하고 성실한 에서를 미워하셨고 또한 바로를 강퍅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불공평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사람은 그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만 천하고 먼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무슨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이유를 들으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섬기기 원한다면 모든 이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이유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순복의 위치에 설 수 있을 뿐 간섭하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또한 이것이 원하는 이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내게서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자를 강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퍅하게 한다는 것은 그로 범죄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6절에 나오듯이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이 이유는 매우 타당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에 찬성을 표할 것입니다. 바울도 이 말이 가장 일리 있고 타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바울은 이유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지 않고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사용하실 때 그분은 당신과 상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찬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귀히 쓰는 그릇이나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선과 악의 지식의 원칙, 즉 이유를 말하는 원칙 아래 있는 데 있습니다. 만일 성경 곳곳에서 이유를 말했다면 우리도 사사건건 이유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은 하늘 창문을 여사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와 이유를 논하지 않고 다만 내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유에서 벗어날 수 있음. 사람이 회방의 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나 이유에서 벗어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비합리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로마서 9장을 읽고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약간 만지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나의 가장 일리 있는 말조차도 그분 앞에서는 다 힐문입니다. 사람은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천분의 일만 보아도 우리는 엎드려져 이유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오만하며 흑암 안에 사는 사람은 이유만을 따집니다. 자기의 횃불빛으로 그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빛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조금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얼마나 천하고 무가치한 사람임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솔로몬이 그의 영광을 조금밖에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십니다. 어찌 나의 작은 이유를 계속 고집하겠습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유는 사람의 존재 안에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는 자신이 죽은 개에 불과하고 진흙에 불과함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유는 영광 안에서 소멸됩니다. 영광 안에 살수록 사람은 이유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유를 많이 말하는 사람은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따라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만 경배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다 알고 이해한다면 나는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분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오직 그분만이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았다면 잿더미 속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때부터 모든 이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유와 옳고 그름은 다 참이 아니고 오직 권위만이 참임을 시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을 압니다. 자신을 알 때 이유는 제해집니다. 우리는 순복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따지며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악에 대한 모든 지식은 다 제해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가 곧 이유임.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분부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항상 삽입하셨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이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이다가 곧 이유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았다면 오늘 이후로 당신은 이유에 의해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전에 나는 생각과 이유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엎드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께 속한 것이라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진 후 그는 모든 이유를 던져버렸습니다. 빛이 비칠 때 사람은 엎드러집니다. 바울의 첫마디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였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빛의 심판을 받으면 이유가 소멸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유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유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진다면 더 이상 경배는 없는 것입니다. 순복이 없어질 때 경배도 없어집니다. 이것은 자아가 하나님의 심판관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덩어리와 토기장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 흙덩어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유가 끝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